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편에서의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뭘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저 보고만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식을 심부름이라도 시키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할 때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쁨을 또 마음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 시작에서 나오지만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길들이 또 우리의 막막한 일들이 우리의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성취되고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세울 수 없고 우리가 바다를 채울 수 없고 우리가 구름을 흩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바꿔놓으신다고 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잘 준비하셔서 그가 은혜 받도록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다 모이도록 준비해놨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나는 고넬료 집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이 있지만 만약에 베드로가 가상적으로 그가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또 도저히 싫어한다고 하고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마련한 음식을 자식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애써서 마련한 음식, 부모님이 애써서 준비한 음식 그것을 자녀가 잘 먹어줄 때 그때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들에게도 유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준비한 그 모든 것은 얼마나 정말 그 가치가 떨어지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지인에게 참외를 먹이는데 참외를 안 먹어요. 그래서 맛있는 참외 제가 보기엔 너무나 맛있는데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참외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신경을 했습니다. 참외를 먹어야 네가 장도 좋아지고 이 참외를 먹어야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참외를 싫으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보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맛있는데 참외는 맛이 없대. 달콤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 씹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그래서 싫다는 걸 하여튼 억지로 붙들어 놓고 하여튼 그냥 오물오물 있게 하고 뭐 하여튼 힘들었지만 하여튼 어쨌든 먹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는데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들은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왜 하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노하는 것과 허물을 용서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 기회가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과 노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뭐와 함께 일어나냐 하면 분노하는 것과 함께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분노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노하기를 더디하겠습니까? 분노하는 상황에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은 허물이 생길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시시각각 화가 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허물을 경험합니다. 나의 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남의 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남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 한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노해버리면 놀라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회? 성경은 말하기를 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 노하기를 더디하면 사람의 슬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노하기를 참지 못했어요. 그냥 분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슬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 만약에 그가 허물을 거기서 용서했으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인데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움은 점차 사라지고 영광스러움도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왕의 얘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자, 왜 왕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 자신의 분노함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왕을 막을 수 없어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절대 스스로 분노를 제어함이 아니면 그 분노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왕이 분노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왕흥 하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이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결혼 전에는 토끼였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호랑이가 되더니 사자도 되고 공룡도 되고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보면서 참 내 얘기랑 똑같네. 좀 나랑 이렇게 똑같지. 그러나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상에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화내는 양상이 남에게 화를 내던 밖으로 표현하던 아니면 속으로 내건 아니면 뭐 어디다 화풀이를 하건 사람에게 못하고 어디에 화풀이를 하건 화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분노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화를 내요. 그리고 화를 낼 때 사자가 울부짖는 그러면 이러한 사자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사자의 울부짖음이 아니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럼 전혀 새로운 게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분노하는 것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지만 그러나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왕은 사자가 될 수도 있고 왕은 풀 위에 이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분노하는 사람이 참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듣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풀 위에 이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신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겠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왕을 또 멀리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왕에게 반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이 은택을 내릴 때 그것은 풀 위에 이슬 같고 그것이 결국 아까 보았던 슬기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슬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풀 위에 이슬처럼 촉촉히 맺히는 그 이슬처럼 그렇게 은택이 내려질 때 이 풀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겠습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그가 화내지 않을 때 그는 은택을 베풀 때 자기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분노하지 않도록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분노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간의 분노함으로 망가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아내도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슬기로운 아내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이런 아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슬기로운 아내, 그런데 이 슬기로운 아내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슬기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허물을 용서해야 돼요. 허물을 용서함이 아니고서는 또 분노를 더디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귀한 슬기로운 아내 또 슬기로운 배우자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배우자, 슬기로운 아내, 여러분에게는 슬기로운 남편 혹은 슬기로운 자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부터 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허물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얻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뒤로 가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행실을 삼가게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지 않으면 죽는데 삼가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지킵니다. 또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행실을 삼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행실을 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비갈이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장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발의 그 악행과 그리고 그 모욕적인 말과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약한 모습에 이 다윗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발만 죽이겠습니까? 나발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가 충만해서 이제 쫓아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나섰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분노를 사그라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특별히 다윗으로 하여금 그 분노를 내려놓도록 만든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분노가 막 솟구치고 그 분노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어서는 안 되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허물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발의 죄를 내가 용서하자. 나발이 나한테 주었던 이 수욕, 이 모욕, 이 자존심 상하는 것, 이걸 내가 용서하자.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홀로 되었으니까 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항상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착을 붙들 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삼가려고 하고 늘 조심하려고 하고 늘 그렇게 자기 영혼을 해치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혼을 지키도록, 그리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선 이 다가가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남편과 아내 사이뿐만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노를 속히하는 것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분노하면 할수록, 빠르게 분노하면 할수록, 허물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화병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실 때 결국 유익된 것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분노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유익한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한 게 결국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해결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 주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참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약혼을 했는데. 근데 약혼한 이 처녀는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요셉이 인격적이고 또 그냥 착한 사람이라서 이걸 이렇게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것이지, 그가 만약에 더 악한 사람이고 또 이런 거 내가 눈뜨고는 못 본다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끊는 수준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애를 가졌는데도, 애를 가졌는데도 그냥 결혼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 아이는 인간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수태를 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요셉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설명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요. 그래도 전 싫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슬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지혜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고 저건 저렇게 해야만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거 이상해,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정말로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정말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된 거죠. 그가 땡 잡은 거죠.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삶은 얼마나 안전하게 풀렸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어디 살아야 되고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슬기로운 여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도 그 속에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러한 순간순간과 맞이합니다. 과연 내가 분노를 멈출 수 있을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또 제가 화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 대로 내가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가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참겠습니다. 만약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대가는 뭘까요? 그렇게 순종한 대가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영광이다, 그게 너의 슬기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충분한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충분히 나오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분명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허물을 짓고 그 허물을 스스로 막을 수 없었던 그 어리석은 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늘 분노를 일으키는 거침이 되는 그러한 또 어리석은 자이기도 하고, 그는 정말 지혜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명철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매사에 조심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게으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침착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 그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는 좀 약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부유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고 명철이 있고 자기 앞가림을 다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화나게 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뭔가 허물을 입힌다는 것. 그러나 그때 그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노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꾸인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꾸인다. 여호와께 내가 꿔드린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께 꿔드린 거예요. 그게 사람과의 문제인데 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또 앞가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명철하고 지혜롭고 뭐 다 돼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또 돼 있어요. 정말 삶이 완벽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뭔가 자기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 심지어는 그런 게 다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뭐든지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게 하려고 또 한 사람을 믿게 하려고 또 한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열심히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안에서는 그걸 못 갚아서 그걸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거는 내가 못 참아서 그를 내쫓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은 애써서 정말 그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내가 걷어차버리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보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속이 후련하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나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애써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공을 들였는데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화내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하면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러면 그게 꼬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 구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럼 제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제가 그럼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엔 결코 내가 꿔주기만 하는 것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누군가에게 또 꿔주고 하나님께 꿔주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꾸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 또 빚지게 돼 있는 거. 내가 빚을 그렇게 탕감하고 탕감해 주다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빚도 또 탕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피해자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피해자고 뭐 우리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고 자녀로부터 피해자고 내가 다 피해자이기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어떤 식으로든 가해자예요. 하여튼 또 그걸 또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이게 끝나요. 그러지 않고 난 피해자야 난 한 번도 가해한 적이 없어 난 누구도 한 번도 들이받은 적도 없고 아프게 한 적도 없고 분노하게 한 적도 없고 허물을 끼친 적도 없고 나는 온전해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 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깨져야 그 삶이 평안해져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누군가에게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허물이 있고, 누군가에게 나도 분노해.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이면, 꼬드리면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세요.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꾸여졌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가 요한을 갚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해를 끼쳤던 사람들을 또 갚았습니다. 그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빌레몬도 그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또 사도 바울에게 또 꾸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 다시는 안 봐. 내가 누구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절대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꾸어주고 또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또 용서해주고 또 화내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자신도 용납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은혜가 이렇게 오고 가고 스며들고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애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럼 모든 것은 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1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였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내용은 간단하고 뭐 결과도 분명한데 과정은 참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슬기로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또 시작이 됩니다. 또 3일간 우리 살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바라봅니다. 틀림없이 생길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틀림없이 생길 것입니다. 허물이.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합시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슬기로움이 되고 영광스러움이 되고 그리고 그 슬기와 영광스러움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사람들 또 좋은 상황들 또 좋은 은혜들을 버리지 않고 충만히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또 살아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산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바다를 채울 수 없으며 우리가 구름을 흩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겠사오니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오며 또 허물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또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또 꾸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이 빛나게 하시고 또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433장